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오랫동안 아침 예배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11장 말씀이 쭉 연달아 나오던 말씀인데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여러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죠. 처음에 전개되는 심판은 일곱 개의 봉인 심판입니다. 그 봉인 심판이 모두 끝난 뒤에 다시 일곱 개의 나팔 심판이 전개가 됩니다. 이 나팔 심판이 여섯 개까지가 전개가 된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사건이 중간에 들어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구원을 하나님이 베푸실까 그 내용을 작은 두루마리에 기록해 두셨는데 그것을 힘센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 받게끔 하셨고요. 요한이 받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나팔 심판 사이에 벌어지는 구원 사건이 어떤 것인지 지금 이 11장이 기록을 합니다. 내일 모레 조금 더 다시 기억이 좀 더 나면 다시 좀 정돈하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구원 사건은 1절 2절에서 하나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읽은 3절부터 또 유명한 구원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침 예배를 쉬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았던 내용이 3절이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명의 증인이 등장하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4절부터 6절까지인데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은 누구인가? 이 내용이 4절에 나오고요. 이 두 증인이 감당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이것은 5절과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보게 될 그 이후의 내용들도 사역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먼저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이 누구인지를 4절이 설명을 합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이 매우 간단하죠. 사실 좀 길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아, 이 사람들이구나. 이러한 부류구나. 좀 더 알 수 있을 텐데 여기는 그냥 두 개의 감람나무, 두 개의 촛대 이렇게만 설명을 해놓았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땅에는 자기가 이 두 감람나무라고 주장하는 정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감람나무만 묶어놓으면 아주 그냥 산 하나가 감람나무로 가득 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어찌 보면 본질적인 부분도 아닙니다. 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3절에 보면 명확하게 딱 써있잖아요. 두 증인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그 일에 부름받은 두 명의 증인, 두 명의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 사역자들을 다른 상징으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그런 사람들을 이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계시록의 앞부분에 이미 촛대가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을 보면 요한이 밤모섬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서 계셨냐면 일곱 개의 촛대 사이에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장면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래서 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이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계시록에 어떤 물건이 나왔는데 가령 촛대가 나왔는데 앞부분에서는 교회다 이렇게 해석하고 뒷부분에서는 다른 거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게 나오면 여기 나오는 촛대도 좀 다른 건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겠죠. 근데 계시록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일관성을 갖고 있어서요. 하나의 물건, 하나의 상징은 한 가지 의미로만 계속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1장에서 촛대를 교회라고 해석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두 촛대도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이해하는 게 합당하겠죠. 그리고 보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여기에서 감람나무가 무엇인가 이것만 해석이 없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증인은 말세 때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하는, 예언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는 부름받은 직분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특별한 사람들 혹은 특정한 사람들, 다른 사람은 감람나무가 아니고 나만 감람나무야, 다른 사람들은 촛대가 아니고 나만 촛대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이 유달리 뭔가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 본문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일은, 그렇게 주장하는 일은 별로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은 어떤 사역을 하는가, 내용이 5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그냥 쭉 읽으면 아 이런 일을 하는가 보다 싶은데 조금 꼼꼼하게 읽으면 5절과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5절도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했고요. 6절도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했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상황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사역할 때에, 평탄할 때에,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으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라 환난, 핍박, 박해를 다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하고자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을 이 두 증인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나오죠. 5절 중간에 보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또 해하고자 하는 한다는 표현이 나왔죠. 역시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권능이 있어서 비록 핍박과 환난을 당하기는 하겠지만, 박해를 당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5절은 이것만 이렇게 딱 한 가지 써놓았지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증인들이, 사역자들이 무언가를 막 사역을 하는데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근데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저 그냥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당하기만 하는 그게 아니라 권세를 가진 자들로, 능력 있는 자들로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이기는, 또 도리어 심판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역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써 있는 거예요. 5절은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이죠. 사람들이 증인들을 핍박할 때, 세상이 불신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할 때에 그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핍박자들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 증인들이 어떤 권능을 갖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6절을 보면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내용을 써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두 증인들이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한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끔, 여기 보면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여기 나온 대로 1260일이죠. 그러니까 3년 6개월입니다.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끔, 기근이 임하게끔 그렇게 한다,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을 하면서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권능인데 여기서 권능을 행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피조세계죠. 자연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거나 혹은 하늘을 사용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뒤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권능을 갖고 있느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되게끔 그렇게 변하게 하는 권능을 행사하거나 악한 세상과 악한 땅을 치는 그런 권능을 가질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사람이 아니라 피조세계, 하늘과 땅, 자연세계를 심판하는 혹은 자연세계를 통해서 악한 이 땅을 치는 그런 권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사역하는 모습에 대해서 5절과 6절로 나누어서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5절에서는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박해당해요. 그런 박해자들에게 어떤 심판을 행할 것인지, 6절에서는 이 세상이 악하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에서 피조세계를 향하여 어떻게 심판하는지, 피조세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권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보시면 그냥 봐도 아시겠지만 4절은 한 절이고요. 5절과 6절은 두 절이죠. 분량도 차이가 있습니다. 뒤에 가면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7절부터도 이 두 증인이 행할 사역 또 하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두 증인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증인이 어떤 사역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평가하고 그 사람이 정말 직분자인가 사역자인가 계시록이 예언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아, 그 사람은 아무 개인가? 그 사람 어디 출신인가? 그 사람이 정말 두 감람나무가 맞나?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일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은 악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게 지금 두 증인의 사역과 관련해서 지금 쭉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정돈해서 다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지경일 때에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행하실 때에 앞부분에서도 제가 여러 번 반복해 말씀드렸는데 아마 좀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봉인 심판이 있었잖아요. 봉인 심판 때에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이에 구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쓰임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 13만 4천 명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셨다고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면 몰라요. 우리도 보면 몰라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천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지죠. 봉인 심판 다 끝나고 나팔 심판이 지금 여섯 번까지 왔습니다. 심판이 더 많이 진행되었으니까 상황은 더 힘들고 어렵고 세상은 더 피폐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이때는 더 힘 있는 천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촛대가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항상 똑같은 것,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계시록을 보면 1장에 처음에는 촛대가 7개가 등장하잖아요. 그건 이제 7교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소아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건데 여기 보면 촛대가 7개면 좋겠는데 아니면 10개면 더 좋은데 20개면 더 좋겠는데 촛대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비교해 놓고 보면 쪼그라드는 거죠. 부흥하고 성장한 게 아니라 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두 사람 혹은 두 개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고 심판받는 지경에서 누가 쓰임받는가? 교회와 성도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서 온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죠. 또 소망으로 빛과 소금으로 역할하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쪼그라들고 힘이 없고 상황이 안 좋아요.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심판당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지경도 다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제일 높은 권력을 갖는 교회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으니까요. 세상적인 권력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풍요나 이런 것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교회 성도들이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권세를 잘 보시면 물이 피로 변하는 모세가 이걸 심판했던 내용이죠.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엘리야가 사역했던 내용이죠. 다른 여러 내용들도 보면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권세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너희가 뱀을 짓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당연한 듯이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 목사님은 감람나무입니까? 그러면 아 저는 감람나무가 아니죠. 제가 뭐 기근을 오게 하거나 막 물이 피가 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한국 땅에 있었던 많은 거짓 증인들이 이단들이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증언을 해도 그렇게 막 주장을 해도 그들이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 하거나 물이 피가 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아 우리가 이 두 증인의 모습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의 소망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쭉 보다 보면 아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고 예언하고 이런 일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누군가가 하는가 보다. 두 감람나무가 있는가 보다. 두 증인이 있는가 보다. 두 촛대가 있는가 보다. 어려워도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당신이 두 감람나무입니다. 당신이 두 촛대입니다. 이렇게 해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라고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게 아니고요. 교회는 다 감람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 촛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다, 우리들 성도는 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이다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 죄악으로 인해 심판받는 세상에게 그것은 죄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직분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단하고 특출한 누군가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부름이라고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1장 시작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부르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가서 다시 또 증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우린 안 가도 되고 요한이 가면 돼. 11장을 보면서 아 우린 안 가도 되고 두 감람나무가 따로 있나 봐. 두 촛대가 따로 있나 봐. 이런 생각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에게 네가 가서 다시 증거해야 된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게 이와 같이 예언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주님 주께서 교회를, 성도들을,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받고 잘 직분 감당하는 자들,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망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악한 죄악으로 심판받는 세상에게 감람나무와 촛대를 보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예언케 하실 것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제자들 되게 하신 것도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직분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또 마음에 간절한 갈망도 없을 때들이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열심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